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오늘 그동안 읽어왔던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범선 제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인데요. 8월에는 8월 15일이 월요일인데 8월 15일이 있는 주에는 책 읽기 20분을 쉬겠습니다. 공휴일이라서 쉬는 게 아니고 8월에는 한 주쯤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쉽니다. 책 읽기 20분, 이걸 하고 나서는 지금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땅과 바다라고 하는 칼슈미트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지상은 자세히 또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범선 제국을 지난주에 2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2장 5, 6, 7절을 마저 읽고 또 에필로그를 마저 읽고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기되었던 물음이 이것이죠. 중국은 왜 만족스러운 대포를 생산하지 못하였는가? 중국이 화약, 나침반 이런 것들을 발명한 것은 사실인데 왜 만족스러운 대포를 생산하지 못했는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생각해보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필요 없는데 뭐 애써서 개발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그러지 않죠. 그럼 그거 필요를 요구하게, 왜 이게 필요해질 만한 상황은 전쟁이 일단 벌어져야 되는 거고, 전쟁을 벌어져서 속된 말로 가성비 좋게, 가격대 성능비가 좋게 상대를 죽여야 하고 그럴 요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카를로 치폴라는 여기서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적 자부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을 개발한다 하는 것은 가능했겠지만 중국에서는 제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숙련된 장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할 유인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에서는 이 개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통제를 했죠. 유럽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개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그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써둔 것처럼 가치관, 문화적 자부심,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숙련된 장인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이것도 있을 테고요. 제도도 참 중요하죠. 제도.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해도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다르다든가 이런 건 제도의 문제들이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그런 제도가 없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 데서 일종의 유인이, 사회적인 유인이 사회적으로 그것을 동기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 결여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저자는 이제 만족스러운 대포를 생산하지 못한 것에서 그런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더 나아가서 범선에 해당하는 중국에는 정크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게 좀 탁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긴 했는데 효과적인 전함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중국 사람들은 함포의 전략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고 그러한 가능성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해상 전술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해상 전술을 습득하지도 못했다. 이건 역시 이제 전함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겠죠. 함포의 전략적 가능성과 그래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보면 물론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저자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신념체계와 관습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구만으로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저자는 이제 마이클 오크쇼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요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리. 우리가 가령 식탁에서 어쩌다 이제 외식을 했어요. 외식을 했는데 이제 스파게티를 먹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더라. 집에서 스파게티를 해먹고 싶다 할 때, 바깥에서 먹고 왔어요. 스파게티를 해먹고 싶다 할 때 스파게티 요리책만 사다 놓으면 스파게티가 되느냐? 아니죠. 요리책이 그런데 있으면 될 것 같아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요리기구도 있어야 하고 또 그 요리를 만들 그런 그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하는, 스파게티가 이탈리아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김밥 천국에서도 파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들이 있죠. 그런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스파게티를 좋아해야 해요. 해놨는데 안 먹으면 다음엔 안 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음식에 대한 신념 체계와 그동안 음식을 먹어온 관습이 변화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생각, 태도,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가령 집에서 스파게티를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게 먹으면 뭐 건강이 엄청 좋아진다더라 하는 게 있다 해도 사람들이 그동안 안 해 먹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이틀은 스파게티를 먹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숙련된 장인을 초청해서 계속 요리 실습을 하고 스파게티에 대한 찬양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리책과 요리 실제로 하는 요리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죠. 이 혁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만 쓸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포범선 제국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 잘 되려면 투표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념체계와 사회적인 관습과 태도와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반드시 이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오래도록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일이죠. 어떤 국가에서는, 어떤 데에서는 이 기술 도입이나 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이 유리한 초기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한 초기 조건에서 그것이 조건이 지속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어지는 발전을 추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식이 축적하겠죠. 요 세월이 오래 걸리죠. 여기서 지금 제가 지식의 축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축적이라는 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얼핏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낸 책 중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축적. 쌓아야 된다는 거죠. 쌓아야 된다. 저도 최근에 철학책, 철학고정강 이런 거 하나 내놨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읽고 본문 많이 인용해가지고 해설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해설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죠. 제가 무지하고 영리하지 못한 탓이겠지만 철학과 입학한 지 36년이 걸렸어요. 입학해서 공부하는지. 서양 철학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나마 이해한 것을 450페이지짜리 책 하나로 내는데도 그렇게 오래 개인의 차원에서도 오래 걸리는데 이게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려가면서까지 이 지식을 축적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죠. 이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식이 축적되면서 비로소 추상적인 원리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조건이 창출되면서 새로운 도구가 생산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재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지칭하는 지식이라는 게 프로포지셔널 놀리지,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이라는 게 있고 프리스크립티브 놀리지, 처방적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메가 지식, 그 다음에 람다 지식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건데요. 이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기준으로 하는 지식입니다. 가령 2 곱하기 3은 6, 이게 참거짓을 기준으로 하는 지식이죠. 이런 것들은 뭐 시대 때도 없이 맞아야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이라는 건. 여기 이제 원리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처방적 지식은 쓸모를 기준으로 하는 지식입니다. 처방. 좀 속된 말로 약발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지식이죠.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려면 명제적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처방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처방적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새로운 것을 조건을 창출해낼 수가 없죠. 원리화하는 명제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새로운 지식도 새로운 도구도 생산되고 지식을 축적하는 한 뒤 새로운 조건도 창출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칼로 치폴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명제적 지식이나 처방적 지식 이런 것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그와 마찬가지 얘기들을 에필로그에서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유럽에서 범선을 대포에 실어서 제국을 해양 제국이죠. 내륙까지는 이제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런 해양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정말 178페이지까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는 이런 책들 참 좋습니다. 이런 책들 보면 하나씩 증거를 쌓아 올린 다음에 결론은 한마디. 그러니까 증거를 50개 쌓아 올려서 결론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논증이죠. 이런 논증들을 잘 펼쳐 보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카를로 치폴라는 대포범선 제국의 1장과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필로그에서는 그러한 바스코 다가마의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해양을 지배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이 팽창되었는데 이러한 유럽의 팽창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조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상업적인 모험이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종교는 명분을 제공하고, 금은 보화는 향신료 이런 것들은 동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술적 진보는 수단을 제공했다. 명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동기,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단.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하죠. 이를테면 철학 공부를 해야 한다. 철학 공부를 하는 명분도 별로 뚜렷하지 않고 명분이 뭐냐. 겉으로 드러내놓는,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드러내놓을 만한 것도 뚜렷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철학 공부를 해야만 할 동기가 별로 없거든요. 명제적 지식도 아닌 것 같고, 처방적 지식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단도 마땅치 않고, 철학책 워낙 많으니까 벌써 질려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뭘 잘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명분도, 그 다음에 그것을 해야 할 행동 동기도, 그것을 수행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하면 폼 나지 않니? 학생들에게는 그게 폼 나는 게안 보여요. 폼 나는 게안 보여요. 다리 떨면서 양아치처럼 구는 게폼 나고, 그다음에 뭐 돈을 하루에 뭐 10시간씩 공부하면 돈을 100만 원씩 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의 장래를 위해서. 아, 장래가 보이면 학생입니까? 늙어야 보이는 거지. 지낸 다음에야 사람은 다 내가 그랬었어야지. 그러니까 동기도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동기도 별로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 뭐, 부모들이 그런 얘기 잘 하죠.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공부를 안 해. 그 말하는 부모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 말하는 부모가 있는 것이 바로 모자란 거예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공부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부모 자체가 이미 모자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압박을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압박을 계속 가하고 그다음에 무슨 뒤주 같은 데다가 그런 쌀통같이 생긴 데다가 뭐 가둬놓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죠. 못하죠. 부모는 테레비 보고 있고 집에는 뭐 엄청나게 큰 테레비 딱 놔두고 애한테 휴대폰과 스마트폰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TV를 없애야지. 부모는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 도구와 그 환경이 마땅치 않은데 공부를 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쓸데없이 공부 얘기를 했는데 비유를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유럽의 팽창은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모험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스코 다 가마, 콜럼버스 이런 사람인데 우리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콜럼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콜럼버스는 제노바 출신의 이탈리아인이죠.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이죠. 그 사람이 천문지리에 뭐 밝았다든가 항해술이 뛰어났다든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 당시 콜럼버스 정도 수준의 항해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가 포르투갈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지중해에 있던 자본이 있었겠죠. 지중해 상업 자본. 지중해 상업 자본을 대서양 중심의 선박 범선과 항해술 이것과 연결시킨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지중해가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그 이행 지점에 콜럼버스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콜럼버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뭐 아메리카가 엄청 괴로워지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것대로 의미 있는 일이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자본과 기술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콜럼버스가 중요한 사람이죠.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포로 무장한 범선이라고 하는 도구로서 해양을 점령함으로써 상업자본주의가 발전하였고 여기서 축적된 자본과 개척된 해외 시장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시작된 산업자본주의를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팔 곳이 있게 생겼던 것이죠. 상업자본주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거리 무역, 물물교환이죠. 그런데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칼로 치폴라는 어떻게 논의를 해왔느냐? 178페이지에 자신의 지금까지 탐구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기계적 발명에 다다르게 되고, 발명은 다시 정치개혁으로 이어진다. 정치개혁으로부터 우리는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정치이론들은 다시 우리를 서양의 철학으로 이끌었다. 구체적인 사물들 내에서 추상적인 원리로 가는 거죠.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기서 한수 배웠습니다. 서양의 저 물질 문명이라는 게, 근대 이후의 물질 문명이라는 게, 어떤 명제적 지식들이 그 물질 문명으로부터 어떤 명제지식들이 산출되어 나왔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겠다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계적 방법들을 알게 됨으로써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적 사고를 이해하게 된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다. 컴퓨터 말을 듣지 않아요. 컴퓨터는 명령을 듣고 연구와 이론. 그러니까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사실 좀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술이 목표가 되고 철학과 사회적 인간적 관계들은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한편 인간에게 봉사할 그게는 그의 주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폴라는 바스코 다가마의 시대가 악몽으로 끝난다 했습니다. 인간은 당혹스러운 마법사의 조수라는 오래된 상상이 비극적이게도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치폴라의 마지막 말, 아 기술에 대한 찬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지금까지 칼로 치폴라의 대포범선 제국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포범선 제국은 16세기 이래로 벌어진 이런 사건들을 경제사회 측면에서 다룬 책이라면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세계사적 조망을 해보겠다고 나선 게 이제 칼 슈미트가 쓴 땅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이 땅과 바다라는 책을 이제 한번 다음 주부터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치폴라의 대포범선 제국을 읽어온 책 읽기 2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